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뭔가 있을까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했더니 저 밑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13절 하반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한 열매가 없었다고 해서 무화과를 저주했을 거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벳바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벳바게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이 감람나무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바게, 바게라고 하는 말은 보통 파게라고 하는데 감람나무에는 두 번 열매가 맺힌대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 감람나무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이죠.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일러서 보통 그거는 그 동네 분들은 투하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할 때 이 무화과는 투하니를 말하는 거고 파괴라는 것은 처음에 나무에서 막 조금 이렇게 맺혀지는 많은 열매, 그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토하니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배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다 상품성 있는 그런 토하니 무화가 아니고 파괴라고 부르는 그 토하니 맺히기 전에 조그맣게 맺히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는 아무나 따먹어도 되고 그걸 따먹으면 거기서 오히려 더 연그러지는 더 튼실한 열매가 맺힌다고 이 성경 배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벳바게라는 말은 그런 파괴가 많이 맺히는 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동네죠. 우리 왜 서울에 가면 잠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뽕나무 많았던 곳을 그 지명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벳바게라는 그 지명이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를 벳바게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 파괴가 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가셨는데 나무 이삭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신 것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성전도 예수님을 상당히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도다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면 어제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하루 전에 성전을 다 답사하시면서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한 자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이렇게 단락이 쭉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대부분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보다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성전이 쓸모없는 곳이 되었다고, 오늘 주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이 성전이 쓸모없는 곳이 되었다, 성전이 의미가 없는 곳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일종의 선지자적인 행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 왜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 성전 안에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그런데 그 시대는 다 짐승 끌고 와서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 먼 데서부터 짐승을 끌고 온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 짐승을 끌고 올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근처에서 사가지고 드려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짐을 들어주기 위하여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가지고 또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멀리서 가지고 오면 비교적 값싼 것을 이 가까이 와서 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또 이게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가지고 이 물건을 대는 것, 또 그 이를테면 성전 근처에 가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거 뒷돈을 받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은 로마 동전인데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거는 우상이다. 그러니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로 지방에서 만든 동전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전 말고 이게 두루에서 만든 그 동전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전이 있는 사람은 환전을 또 해야 돼. 환전하는데 또 수수료를 매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이용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다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시고 성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일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이윤을 과도한 이익을 얻으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돈벌이 하려는 사람이 이 성전 안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전은 너무 실망스러워. 예수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아주 놀라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의 배후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인데 여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을 뒤집어 푸시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화과나무도 우리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성전도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성전 대신에 쓸모없는 성전 대신에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 위에 보시면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굳이 성전에 매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또 독특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무화과가 있고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자주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나 성전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늘 탄식하시는데 자주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소망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덜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시고 하나님이 내 소망에 응답하실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나를 위한 존재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부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생뚱맞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십자가 짊어지시는 이유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유일한 계기. 그래서 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실 때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모르는 척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다 기대에 부응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나 이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늘 내 기대, 내 소망에 부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나는 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에 부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자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 덕분에 주의 오른 우리는 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 교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아직 충분한 열매를 거둘 만한 때가 아닌데 예수님 앞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일종의 교육용 교재가 된 거죠.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을 이유가 없이 말라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죽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용서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본보기로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실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지를 좀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